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오늘 아프리카연합위원회 의장을 면담했습니다. 친 부장은 이날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아프리카연합본부에서 무사파키 아프리카연합위원회 의장을 만나 양측 간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친 부장은 이에 앞서 이날 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를 면담하는 한편 테메케 메코넨 에티오피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친 부장은 메코넨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에티오피아는 최근 연방 정부와 티그라이 인민 해방 전선 간의 휴전 협정이 체결돼 평화를 기대하고 발전에 집중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의 평화와 단결,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북부 티그라이에서 2020년 11월 발발한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20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외교부장 취임 뒤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지난 9일 아프리카 방문에 나선 친 부장은 오는 16일까지 가봉, 앙골라, 베냉, 이집트 등 5개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상이 어제 지역 공급망 구축과 이민자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에서 열린 북미 3국 정상회의 뒤 채택한 공동선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새 정상은 전기차 개발과 기관시설 선진화에 필수적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지역 공급망 구축과 선별적 투자 촉진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인도적 이주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확인한다며 여기에는 이를 주관하는 공동체를 지원하고 이주자 및 난민 통합을 촉진하는 일과 난민과 망명 신청자와 취약한 이주자에 대한 보호 제공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정상들은 돈 세탁과 아동 성착취, 총기 및 인신매매를 포함해 국경을 초월한 범죄 행위자와 관련 범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합성 마약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진전시키고 마약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서린 스몰우드 WHO 유럽지부 선임 비상계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행객들은 장거리 비행 등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 전파가 만연한 곳으로부터 도착하는 승객들에 대한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몰우드 계획관은 또 각국은 출발 전 코로나 테스트를 위한 증거 기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행동이 고려된다면 여행 관련 조치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몰우드 계획관은 다만 이 같은 조치가 현 단계에서 미국발 여행객들에 대한 검사를 권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한국과 일본 방문객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자국을 경유하는 두 나라 여행객들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도 중단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3년도 세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1.7%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3.0%에서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올해 전망치는 2009년과 2020년 경기 침체를 제외하면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은 또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예상했던 2.9%보다 낮은 2.7%로 예측하고 2020년에서 2024년의 평균 성장률은 2% 미만으로 1960년 이후 5년 단위로는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또는 지정학적 긴장구조와 같은 상황의 전개가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들은 한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 한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음 달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실시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의 생화학무기 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협력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저녁에 차차 흐려지고 곳에 따라 가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 최고는 0도에서 1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 도발 행위가 미, 한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남북한 간 긴장관계가 심화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에 대해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고 윤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외신과의 인터뷰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두 나라의 북핵 대응 공조와 관련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며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양국 공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공조 논의와 관련해 미국이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에서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미국의 핵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실행에는 도상연습이나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투발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해 북한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이런 긴장관계가 심화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부분 전쟁이 그렇듯이 어떤 오판이 심각한 전쟁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런 침략 행위를 저지르고도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제재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관련해 한국 내 여론은 물론이고 현행 법률로 인해 한국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무장을 직접 돕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앞서 미국이 한국 방산업계에서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두 동맹, 즉 미한은 정기적으로 서로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의 생화학무기 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협력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화학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제재 등 비군사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협력할 가능성과 관련해 그것은 우리가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keep a close eye on. We're going to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in terms of
이어 우리는 생화학무기와 같은 것들과 관련해 확산 대응 측면에서 역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영향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우려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포탄 10만 발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미군 비축용인지 우크라이나 지원용인지 묻는 질문에는 방위산업기지에서 비정부 탄약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논의해왔고 이전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in discussions and we've talked about this publicly before with Korea in terms of
이어 한국은 매우 견고하고 유능한 방위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탄약 구매 측면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1일에서 12일 열리는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선 넓게 말해 일본은 역내 가장 굳건한 동맹국 중 한 곳이며 미일 동맹은 지난 7년간 인도태평양 안보의 초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Meetings, I would say that broadly speaking, Japan is one of our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우리가 동맹을 현대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중요하게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다음 달 실시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미국 방문이 추진된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 보고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업무 보고에서 북핵 능력 고도화 속에 확장 억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미국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TTX, 즉 도상 연습 방식으로 실시하고 미한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업무 보고 후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이번 2월에 북한의 핵 위협을 상정해서 확장 억제 수단을 운용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소위 TTX라는 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은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해 미한 간 정책 분야 위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토의하는 연습으로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미한 안보 협의 회의에서 정례화가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올해는 최초로 군대군 형식으로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합참이 참가하고 미측도 그에 상응하는 군 조직이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장관은 5월에 합동참모본부와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에 별도 TTX를 하고자 한다며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력 사용을 공언하고 훈련도 하면서 북핵 위협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가 변화된 상황에 맞는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을 개정하기로 했어요. 그 개정을 위해서 기획 단계부터 TTX, 다시 말하면 도상 연습을 한미가 함께하면서 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국방부는 또 올 전반기에 미한 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1부와 2부로 나눠 실시했던 훈련을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으로 진행해 실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반기 연합 연습에 연계해 쌍용 연합 상륙 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업무 보고에서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장관입니다.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올해의 군 정찰위성 1기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군 독자 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하반기 발사가 예상되는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kg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2차 시험 비행에 성공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올해 완전체로 최종 시험 발사를 추진합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최종 시험이 성공하면 월등한 대북 우위에 우주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을 구축해 북한 지역의 핵과 미사일 표적을 추적, 감시하게 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사되는 최초의 정찰 위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독자적 정찰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킬체인 작전이나 소위 삼축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임무에서 적 표적을 파악하는 데 더 확실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한국형 삼축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내년 전략사령부 창설 이후 전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미한 간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형 삼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을 찾은 데 대한 답방 차원으로 이르면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양국 정상이 발표한 목표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외교와 안보는 물론 경제와 기술 등 분야로 확장해 이른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열어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과 관련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정전협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조사팀을 구성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10일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유엔군 사령부가 특별조사팀을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 공보실은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낸 것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평가하느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인기 비행을 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더 이상의 코멘트나 성명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사 공보실은 이어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언급한 백악관 성명을 첨부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침범의 성격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국의 영토 보존을 지켜야 하는 한국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수도권 영공을 잇따라 침범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RQ-101 송골매 등 무인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9일 브리핑에서 정전협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 조치로 유엔 헌장에서 자위권 대응은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이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일본과 프랑스 정상이 만나 중국과 북한 문제를 비롯해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을 가장 경계해야 할 비확산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인 납치, 핵무기,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특히 이란과 북한 상황이 최대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insi que sur les questions de non-prolifération. Je pense en particulier à la situation en Iran, celle aussi en Corée du Nord qui mérite la plus grande vigilance.
그러면서 북한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직면해 일본은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최근 개정한 일본 국가안보 전략에 관해 설명하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 국가로서 일본과 프랑스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프랑스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파트너로 프랑스와 자산 교환, 합동 군사 훈련, 다른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중국과 관련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하고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올해 주요 7개국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G7 회원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를 방문하고 13일에는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무력 시위를 계속할 때는 미국과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은 10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대에게 무조건 평화와 협상을 제안하는 것은 취약성을 노출하며 동맹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한국의 상응 조치는 절대적으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라크, 터키, 알바니아 대사를 거쳐 트럼프 정부에서 시리아 반 ISIS 동맹 특사를 지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에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2차 미북 정상회담 이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어떤 제언을 하시겠습니까?
First of all, not to ignore the statements, the threats, and most importantly, the actions out of North Korea. As experts on the situation,
우선 북한의 성명, 위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한의 행동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알고 있듯이 이러한 위협의 상당 부분은 주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북한보다 20배, 50배나 더 성공한 한국과 경쟁하기 위한 정권 내부의 생각, 노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개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국 방위와 우리 이익을 지키는 노력이 확고부동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신중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을 자극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내가 제43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NSC 부보좌관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면서 경험했듯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새해에도 이 기조를 이어가야 할까요?
It has to be at least a very important, if not the central element. We can debate back and forth whether President Trump
그것이 중심적 요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손을 내민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길게 논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협상의 위험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죠.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내 위협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한국은 물론 일본과도 정책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5년 전 내가 북한 문제를 다뤘을 때와 비교해 지금 동북아의 위험 요소들은 매우 놀라운 수준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한일 협력을 보존하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가 이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각공조와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 유지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현재 북한은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북한의 대화를 제안해야 할까요?
Tha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and we face it not just with North Korea but in other theaters as well with China and with Russia.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발을 할 때 평화나 협상을 제안한다면 상대방이 우위에 있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상대가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매우 조용한 메시지를 보낼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상대가 도발을 계속하는 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도 그저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대가 긴장 고조를 멈추면 그때서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알릴 것입니다. 도발 중에 대화를 제안한다면 우리의 동맹들과의 협력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까? 미국과 한국은 상반기에 최소 20번의 연합훈련을 펼칠 계획인데요.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훈련이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킬까요? 2003년 럼스펠드 전 장관 당시 수립된 작전계획 5030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Well, to answer the last question first, no, it will not, nor did Rumsfeld's plan. That simply was Rumsfeld did not have an alternative. He did not like.
뒷부분 질문에 먼저 대답하자면 아닙니다. 북한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럼즈펠드 전 장관의 계획도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시 정부 당시에 럼즈펠드 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의 협상 궤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한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담대한 구상이라는 협상 제안을 북한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의 정치인들이 수사법을 씁니다. 압도적 대응이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한 달에 훈련 한 번을 더 하는 것입니까? 남북 모두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습니다. 남북 모두 국내적 요구에 부응해 서로를 탐색하고 있으며 서로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이어진 위험한 게임입니다. 이러한 위협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은 적국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파산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The Soviets were bankrupt politically because of their engagement in Afghanistan. And it is true that the United States was a far stronger industrial.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함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미국이 소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산업 강국, 경제 강국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련은 사실 세계 지배를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캐넌이 1940년대 저술했듯이 소련 정권의 존재 이유의 중심에는 팽창주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억제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방어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맞서는 한국은 월등히 성공적이며 일본, 미국과 같은 강력한 협력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련 때와는 다른 역학입니다. 나는 우리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갈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최근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서 5시간 동안 활동했습니다. 한국도 이에 상응해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한국 야당은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한국 국방부는 유엔 헌장 51조의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쪽에 공감하십니까?
Certainly the South Korean one, not only because I think that countries, when faced with threats on their border, have to have a lot of latitude on what they think is right.
확실히 한국 정부 입장에 공감합니다. 각국이 국경에서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많은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취한 조치는 비례적이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이런 식의 위협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반드시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훌륭하고 절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지금은 드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전쟁과 적재거에 드론이 사용되죠. 미국은 드론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Well,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very hard on this. The reality is, as we saw with a very, very expensive drone over Iran.
미국도 드론 방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매우 비싼 미국 드론을 격추하고 트럼프 정부가 걸프만의 이란 드론을 격추한 것 같이 사실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기반 시설을 향해 발사되는 대부분의 드론을 격추합니다. 드론은 다른 차원의 위협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방공망, 레이더 등을 잘 갖춘 고도로 무장한 군대와의 재래식 전쟁에서 드론은 단순히 방어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방공망을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드론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특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정찰용 드론은 전장에서 극적인 변화 요소입니다.
한국은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ICBM 기술과 겹치죠. 한국이 동맹이지만 이렇게 ICBM과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고체 연료 추진 로켓 기술을 연마하는 데 대해 미국이 거리낌이 있을까요?
It's an interesting step because I think as we know the North Koreans have had a hard time testing a true
북한이 진정한 고체 연료 추진 장거리 ICBM을 시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번 실험은 흥미로운 진전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 정치적,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도 미국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실험은 미국도 긴장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비확산 원칙에 대한 신념은 도덕적, 국제적 가치이자 갈등을 통제하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점은 한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면 중국이 긴장합니다. 사드 배치 당시 한국의 레이더만으로도 중국은 긴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미국, 중국, 북한 모두에 대해 공개적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중동 문제를 깊이 다루셨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여러 번 확인됐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간 핵 협력이 있었나요?
I cannot here speak directly to that. I can say that, of course, Iran gained a great deal from what was known as the Khan Network.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란은 칸 네트워크라고 알려졌고 북한을 포함한 여러 행위자들과 접촉한 파키스탄 과학자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칸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시리아의 경우와 같이 북한과 이란 사이에 매우 직접적인 핵 연계의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은 시리아 반 아이시스 동맹 특사를 지내셨습니다. 북한은 시리아의 알키바르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죠. 북한의 중동에서의 다른 확산 의혹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중동에서의 확산과 테러 단체들과의 연계에 대해 얼마나 우려해야 할까요?
This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things. As you know and as of cour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knows which lost some 30 years ago almost its entire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는 30여 년 전에 북한의 폭탄 공격으로 거의 내각 전체를 잃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오랫동안 테러 분자들을 활용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시리아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입증된 사례입니다. 시리아 알키바르 원자로 공격이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첩보를 제일 먼저 받은 팀에 내가 속해 있었습니다. 원자로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시리아는 핵 보유국이 됐을 것입니다. 또한 시리아가 지난 10년간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을 보면 확산 활동이 지역 전체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과의 장기적인 대립이 세계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부터 새해 주목해야 할 북한의 군사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일 갈등이 북한 위협에 대한 미한일 3국의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분석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미국 의회가 타이완 정책을 재편할 경우 미일 간 정책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간 씁쓸한 관계가 미국과의 효과적인 3국 협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며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 악화는 대북 정책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3국 협력을 어렵게 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양국 정부가 신뢰를 심화하기 위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인 역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 지도자들이 윤 정부의 노력에 화답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비록 2021년과 2022년 사이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여론조사에서 일본 응답자의 40% 이상과 한국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상대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또 특히 일본 자민당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양보는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선택지를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양국 간 큰 쟁점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 정부는 해당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 기금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에 직면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한국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반응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일본은 북한의 강경책을 취해왔다며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역량이 입증된 만큼 일본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밀간 공조는 미국 지도자들의 접근 방식에 따라 요동쳤다며 일반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외교에 관여했을 때 일본 지도자들은 납북자 문제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일본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미북 관계 해빙 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익이 무시될 것이라고 염려한다는 분석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118대 미회에서 입법을 통해 미국의 타이완 정책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정책적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관여하게 되는 군사적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주일 미군 기지들이 크게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일본에 대한 미의회 활동의 또 다른 요소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 더 큰 공조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특히 자주 문제가 되는 한일 관계를 꼽았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정보 유입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비군사적 대응으로 매우 유익한 선택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고위관리를 지낸 주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10일 BOA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재개 등을 검토하는 건 매우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을 증강하고 한국을 주적이라고 부르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최전방 북한 군대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건 가치 있는 노력이란 것입니다.
I mean, I think whether it's loudspeakers using loudspeakers to get information in or dropping leaflets or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확성기 방송으로 정보를 유입하든 전단을 살포하든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토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정보 유입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비대칭 대응이기도 하지만 북한처럼 핵무력을 증강하는 군사적 도발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영토 침범에 대한 북한 정권의 도발이 재발하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과 탈북민 등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정보 유입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비군사적 대응으로 매우 유익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뿐 아니라 디지털 등을 활용한 많은 분야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정보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ally need a comprehensive information campaign that focuses on many areas.
이어 대북 정보 유입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정보 유입이 북한 정권의 도발과 거짓 선전 대응에 매우 강력하다는 지적은 앞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의 입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미국 외교협회 강연에서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소 신경에 거슬린다며 정보야말로 북한이 매우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It does bother me a bit is that we don't capitalize on our great weapon, which is information.
클래퍼 당시 국장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민간단체들이 전단을 북한에 떨어뜨리면 북한 지도부는 완전히 미쳐버린다면서 정보 유입은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부장관이었던 2016년 당시 뉴욕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매우 아주 천천히 북한의 정보 통제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탈북민, 비정부기구,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의 용감하고 창의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와 케이팝, 외국 영화들은 더 넓은 세계로 통하는 창을 열어줬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한국이 있다는 의식을 주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진 깊은 기만에 대한 북한 정권의 조작된 현실을 폭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국제 문제 대응에 있어 흔히 외교, 정보, 군사, 경제의 영어 약자인 다임을 활용한다며 하지만 현재 북한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응 방안은 정보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는 북한 정권이 거부하고 있고 유익한 군사적 방안은 많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제재 등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가 정보 폭격을 통해 북한에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South could say, look, North Korea, if you continue these kinds of artillery shelling, we're going to start bombarding you using...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폭격 등 도발을 계속하면 대북 방송 공세를 시작하고 USB 드라이브를 보내며 다양한 정보들을 유입하는 등 북한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것들을 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K-POP을 악성암이라고 말하는 등 외부 정보의 강력함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서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김씨 정권의 생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보와 인권에 초점을 맞추면 대북 협상을 가로막는다는 견해에 맡겨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정보 유입엔 동의하면서도 확성기 방송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모든 수단이 동일한 건 아니며 확성기는 조잡하고 비효율적이며 도발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하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무인기로 USB 드라이브를 북한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절묘하고 은밀한 접근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더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는 전적으로 주권국가인 한국 정부에 달려있다면서도 정전협정과 평화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don't have no problem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uming the loudspeaker broadcast as long as it doesn't.
서먼 전 사령관은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도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에 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쟁 추모예벽 전사자 명단에서 오류가 발견된 데 대해 유감스러운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7월 제막한 한국전쟁 추모예벽 명단 오류와 관련해 유감스러운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BOA의 서면 질의에 국방부는 내무부와 실수들을 바로잡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방부의 한국전쟁 사상자 최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이름들이 추모회벽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사상자 명단에 있는 모든 이름을 공식적인 군사기록과 대조해 정확성을 검토했다면서도 어려움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공식 기록 자체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검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게다가 기존의 냉전 시기 전사자들을 한국전쟁 전사자로 재분류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대변인은 추모회벽 명단에 이름이 누락됐거나 철자 오류 등을 발견한 가족이나 시민들은 국방부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오류는 한국전쟁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아들이자 역사학자인 할 바커 씨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바커 씨는 11일 VOA에 추모회벽에 새겨진 한국전 전사자 가족과 친지 등으로부터 이름의 철자가 아예 누락됐다는 전화나 이메일을 매일 여러 통씩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esterday morning, the first email that I got was a family member of a serviceman who was killed.
그러면서 이번 오류 논란은 오래전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We found out in 1993, 30 years ago. And we started looking through the names, and when we first got the database in 1993, and we found serial numbers were wrong.
1993년 처음 한국 전쟁 전사자 명단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많은 이름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됐고, 1998년 국방부를 통해 수정 약속을 받았지만 오늘도 같은 실수를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비커 씨는 국방부 측에 푸르토리코와 하와이, 히스패닉계 이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OA의 국방부 병력 데이터 센터에 한국전쟁 추모회벽에 포함되어야 할 명단과 관련 설명을 담아 보낸 이메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BOA의 확인 요청에 바커 씨가 과거 여러 차례 국방부에 귀중한 도움을 제공했고 현재 국방부는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해 한국전쟁 사상자 명단을 변경할 정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전쟁 추모회벽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전사자 이름이 최초로 함께 새겨진 뜻깊은 기념비입니다. 관련 사업은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이 한국전 참전비도 세계 2차 대전이나 베트남전 참전비처럼 전사자 명단을 새겨야 한다며 추진됐습니다. 2016년 10월 미국 의회가 미군 외 한국군과 카투사, 연합군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명단을 넣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건립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1월 한국 국회가 건립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대신 민간 기부를 받도록 해 한때 예산 확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미국과 한국, 양국의 노력과 각계 지원으로 지난해 7월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추모벽에는 미군 전사자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3,80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 북한을 탈출해 자유세계로 향하는 일가족 5명의 여정을 그린 다큐 영화가 세계적인 독립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들의 위험한 탈출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독립영화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탈북민 일가족의 탈출을 다룬 다큐영화 유토피아를 넘어서가 진출했습니다. 썬댄스 영화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매들린 개빈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를 올해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직전인 2019년 북한을 탈출한 일가족 5명의 자유를 향한 험난한 여정과 이들을 돕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썬댄스 영화제는 이 영화에 대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장소 중 한 곳을 낙원으로 믿고 자란 개개인의 자유를 향한 탈출을 긴장감 있는 시선으로 따라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핵심은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자녀와의 재회를 위해 필사적인 어머니, 또 국경을 넘어 험준한 산으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어린아이들과 노령의 할머니 등 일가족 5명, 그리고 이런 절실한 영혼들을 돕는 사명을 가진 신의 남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들의 위험한 탈출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고 호평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개빈 감독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내 성폭력 피해 여성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다큐 영화 기쁨의 도시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미국 독립영화계의 저명한 감독입니다. 선데스 영화제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웰슨센터의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테리 아시아 국장이 이 영화의 프로듀서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연서 씨, 탈북민 구출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링크의 하나송 대표 등도 책임 프로듀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영화 제작진은 9일 제작 동기 등에 관한 뷰의 질의에 썬댄스 영화제가 끝날 때까지 영화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번 영화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날 VOA에 소니 픽처스가 과거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를 배급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불상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혜정을 비롯해 북한 지도부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격렬하게 비난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큐 영화에서 탈북민들을 돕는 주인공으로 출연한 갈렙 선교의 김성훈 목사는 이와 관련해 VOA에 영화 제작진이 북한 정권의 테러 등을 많이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를 당할까봐 계속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소니사 그런 데서 그 해킹을 당하고 테러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면서 자신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더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정을 갖고 이거를 해보자고 제안했던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영향력이 참 대단하다. 저는 오히려 좀 너무 무덤덤하고 담담한 게 제가 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김 목사는 그러면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협박이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씁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목사는 영화에 등장하는 일가족 5명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1월에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과 제3국을 거쳐 12월 말에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을 겪은 80대 노모와 딸 부부, 김정은 체제에서 자란 손녀 2명 등이 중국과 동남아의 두 나라를 거치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영상에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다큐 영화는 중개인과 탈북민 가족이 두만강을 건널 때부터 휴대전화로 촬영되기 시작했고 중국에선 갈렙 선교의 관계자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선 개빈 감독과 제작팀이 합류해 김 목사의 지원으로 한국까지 가는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목사는 탈북민들이 자유를 위해 감내하고 겪어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다큐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그 아픔과 또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게 제 뜻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게 된 것은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이걸 통해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게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요.
24년째 탈북민 구출 활동을 펴고 있는 김 목사는 코로나 여파로 탈북민이 급감하면서 관심도 크게 줄었다면서 이 영화를 계기로 중국 내 탈북민들이 신속하게 자유세계로 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썬댄스 영화제는 오는 19일 미국 서부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개막해 29일까지 열립니다. 영화 유토피아를 넘어서는 21일부터 5차례 상영하고 현지 시각으로 24일엔 온라인으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532년 1월 11일 콘스탄티노플의 원형 경기장에 전차 경기를 구경온 관중들이 일제히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를 향해 니카, 니카를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니카는 그리스 말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당시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성 소피아 성당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지나친 탄압 정치를 펼쳐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이에 불만에 가득한 군중들은 황제 타도를 외치며 약 일주일에 걸쳐 도시 건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스티니아누스의 반대 세력들이 전 황제의 조카를 새 황제로 옹립하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황위를 포기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후 테오도라가 그를 만류하고 게르만 용병대로 하여금 반란을 무력 진압하도록 합니다. 결국 532년 1월 11일 발생한 니카 반란 사태는 3만여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채 진압되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전제 권력을 되찾게 됩니다. 1851년 1월 11일 중국의 한 농부 출신인 홍수전이 태평천국의 수립을 선언합니다. 홍수전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한 청나라는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때 평화롭고 평등한 지상 낙원 수립을 목적으로 한 태평천국이 세워지자 가난한 농민과 광부, 실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의 세력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태평천국 세력은 이후 청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중국 영토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태평천국은 이후 14년 동안 그 세력을 유지했지만 이후 지도자들 사이에 생긴 권력 다툼으로 점차 그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864년 태평천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영국과 프랑스 군대의 공격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